우리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에 있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55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빚진 자처럼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 나오라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비로운 음성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주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시는 이유는, 먼저 듣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에 우리가 무능한 자인지를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야만 어리석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한번 말하면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만약에 그게 귀찮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한번 말했지?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어? 다음에 또 그러면 너는 혼나? 이렇게 꾸중하고 위협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부모로서 좀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이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롭게 계속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시고 자비롭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자비로우신 부르심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혹여나 넘어지고 좌절할까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들으라고, 그리고 찾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말을 왜 주님은 이렇게 계속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잘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신분에서 해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시달리고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 죄인에게는 얼마나 기쁜 그리고 감사한 초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을 듣고 사람들이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것들이 얽혀 있는지, 주님의 이 자비로우신 초청을 듣고도 죄인들이 주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죄 노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시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노예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자기의 삶을 찾아서 자유롭게 떠나도 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지금까지 자기가 노예로 살아온 그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전 주인의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감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도 그 구원을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낙심하고 의심하는 상태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자신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일이 과연 나의 영혼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하게도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양자의 영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고 그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자신의 심령으로는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5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위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맛보고 누려야 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지만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기꺼이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나의 영혼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를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고 주님께 기도해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유로움이 나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 가련한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너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너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나의 이 약속을, 나의 이 초대를, 나의 이 부름에 기꺼이 나와서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왕관 고집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가르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생각은 틀렸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하시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비롭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완고하고 그리고 또 고집되지만 너무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롭게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인들을 설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무지한 고집센 죄인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시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질책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어떻게 죄인들을 자비롭고 인자하게 이끌어 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이 곡식을 어떻게 파종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지를 매일매일 돌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살피고 그렇게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돌본 후에라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을 일생을 통하여 경험해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자비로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에 그들의 연약함과 불신함과 주저하는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1년 내내 자신의 삶에서 보지 않느냐? 그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무 의미 없이 내렸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비가 땅에 내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비가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지 않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이 말라붙이고 그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을 하는지 너희는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1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주저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곡식을 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더 확실하게 너희의 영혼 가운데 내가 약속한 생명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참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초청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주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결과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죄악됨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좌절할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갔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혼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미지근한 상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 교만한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회의적인 그리고 불신한 가운데 연약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납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영혼은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지못해 주님을 섬겼지만, 봉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주님의 그 복된 말씀들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생기고 그리고 이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에 우리가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서 이제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온 만물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죄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영혼은 그의 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과 언덕들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 기뻐서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여서 들의 모든 나무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여서 손뼉을 치는 것처럼 기뻐서 손뼉을 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땅의 나무들도 나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고 있구나 라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의 영혼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있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온 천하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거듭날 때에 우리 자신의 영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13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찔레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쓸데없고 거추장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면 잣나무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잣나무와 같이 유익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잣나무가 얼마나 유익한 존재입니까? 잣나무는 나무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잣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잣은 정말 유익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잣나무는 길게 쭉쭉 자라 올라가서 그 나무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목재는 매우 귀하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잣나무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 찔레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찔레가 밭에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찔레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찔레가 남은 곳은 어딘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쓸모없는 땅 한쪽 귀퉁이에 간신히 나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이 찔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석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화석류는 종려나무나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죠. 여러분, 이 화석류는 잎이 크고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 근처에 정원에 보기 좋은 곳에 놓아둡니다. 이 화석류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영혼은 사람들에게 귀찮고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아, 저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쓸모있고 유익하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을 찌르고 고통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그 사람의 존재는 돋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항상 자신의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거듭나서 자신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극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그는 종이었고 주인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그런 죄인에 불과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는 그가 있는 곳에서 그는 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오네시모가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주의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가 전에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과 이웃과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은 우리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기념이 되고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거듭나는 일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의 이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서 듣고 믿고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기쁨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